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전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낙원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낙원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천국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하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뿅 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20장부터 이제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일곱 인 재앙부터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체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셔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 전투로 인해서 이제 누가 불못에 던져졌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도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죠. 하늘에 수많은 새들을 천사가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라 하면서 이 죽은 시체들을 막 뜯어먹는 너무도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또 다른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끔찍한 심판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장부터에서는 이제 드디어 천국이 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계시록 20장부터 22, 21, 22 이 세 개의 장은 앞에 창세기 1, 2, 3장과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되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이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인데요, 우리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회복 그 이상이죠. 회복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뱀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내가 봄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바로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땅의 관점, 지상의 관점입니까? 하늘의 관점입니까?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봅니다. 천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주제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또 보라, 보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 정보 정도만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관점을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적 관점, 천상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주어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전쟁을 해나가도록, 그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응원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나오고 있죠. 또 내가 봄에, 또 내가 보니, 봄에, 보니, 이러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요한이 본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또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이제 결박을 하고 또 무적행에 감금을 시킨 것입니다. 앞에 19장에서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은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우두머리 사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이제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앞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그냥 바로 불못에 던져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데 바로 천년 동안 그를 무적행에 감금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니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에 가니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어서 또 한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까요? 순교자들을 비롯한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곧 믿지 않는 자들이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되어서 천년 동안 갇혀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이제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천년 왕국 시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미래에 있을 일인 것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그냥 지금의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일 뿐인가, 또는 여기서의 이 천년은 진짜 천년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 견해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천년 왕국이 실제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앞에 17장, 18장, 19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일어날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7장, 18장, 19장이 실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믿어야 되겠죠. 저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전천년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곧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 그냥 상징이다. 지금이 그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설이라 그래. 네, 이거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역사 가운데 있을 일인데 아주 역사 가운데 있을 특별한 시대를 이제 가리킨다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아주 특별한 복음 전파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 뒤덮인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네,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간 순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상징이다, 이건 무천년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닥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많아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아닌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도 아세요? 다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송기철 장로님도 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예상컨대 저희 교회랑 협력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다 전천년설을 지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네. 다만 이 전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천년인지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상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천년도 진짜 천년인지는 물음표입니다만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천년설이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납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여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천년설을 믿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 18, 19장의 문맥에 이어서 이 20장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무천년설에 의하면은요, 17, 18, 19장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20장에 와서 갑자기 팡 켜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팡 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맥상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전천년설을 입각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와, 천국도 기대되지만 천년왕국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천년왕국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일종의 천국의 예비 단계랄까요?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천국이 더 실감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천년설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전천년설이 맞냐, 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면 된다 그랬죠.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천년설이건 무천년설이건 후천년설이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의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부활과 왕노릇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탄의 종말입니다. 앞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사탄의 최후 심판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사탄을 이제 처단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려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앞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단번에 그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무적행에 천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징역 천년, 징역 천년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다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감금을 시킨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와 같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짜를 앞두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금을 한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결박하고 감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사 가운데에서 이 활동했던 사탄의 이 악한 활동들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완전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예. 이 악의 사탄의 미혹의 진공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사탄의 본질은 미혹하는 자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일이에요. 유혹하는 일입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문, 물질 만능주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이제 이 사탄의 미혹과 활동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영원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출소한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반드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설마죠. 설마, 그죠? 설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설마 하는 생각들이 늘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바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깐. 여러분, 잠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의 시간이 잠깐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시간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잠깐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10일도 1, 2, 3, 4, 5, 6, 7, 8, 9, 10일일까요? 아니면 상징수일까요? 상징수예요. 뭘 의미하는 상징수예요? 예. 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 천년과 대조되는 숫자예요. 환란은 몇 배요? 36,500배. 환란은 10일.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은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시간은 바로 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잠깐을 이기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깐을 이기면 영원히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잠깐을 이기면 영원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시간에 또 이런 시간도 있어요. 죄의 시간. 그죠? 죄로 인한 쾌락은 잠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심판은 영원이에요. 네, 여러분, 잠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7절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하죠. 아까 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이제 에스겔에서 38장 39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제 곡은 마곡의 지도자예요. 마곡이라는 지역 또는 나라의 이제 리더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이제 이스라엘의,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최후 원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 계시록에도 이제 최후의 원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수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를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어떤 전쟁인가? 이 전투, 앞에 우리 아마겟돈 전투 나왔었죠, 지난주에. 이 아마겟돈 전투도 결국 어떤 전투입니까? 바로 심판의 전투였어요, 심판의 전투. 다시 말해서 자기 무덤을 파는 전투예요. 사탄이 자기 무덤을 파는 전투예요. 이 곡과 마곡의 전투도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는 전투인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마겟돈 전투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사탄은요, 어떻습니까? 철저히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사탄의 활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활동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줄,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강아지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줄이 어떻게 하면 슉 늘어났다가 롤롤롤롤 하면서 슉 당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 개목줄? 근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천사가요, 쇠사슬 촥 해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의 목을 확 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줄을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기면 못 움직이고 조금 풀러지면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은요, 한시적이고 또 한계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선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니까 막 악몽을 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 하나님의 목줄에 잡혀 있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이 또 깝치나 보다. 에? 여러분 깝친다는 표현은 이런 데 쓰는 거야. 딴 데 가서 쓰지 마세요. 알았죠? 에. 사탄이 이것들이 그냥 또 날뛰는, 요번에 은혜가 큰일 나나 보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활동을 철저히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활동은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잠깐 풀려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최종적으로 멸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뭐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판 게 아니라 누구 무덤을 판 거야? 자기 무덤을 판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누가 못 박혔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처해 있는 그의 실상입니다. 네.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요. 그의 이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테러범들이 너희 끝났어 하고는 그 뭐예요? 시한폭탄 버튼 팍 누르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멸망의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 지금 막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미 버튼이 눌러졌어. 이미 패배가 예약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러한 관점, 그러한 천상의 관점으로 이 원수마귀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미 결박이 되었습니다.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승리의 권세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예전에도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오셔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한참 강의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는 자가 승리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원수 마귀를 여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1절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는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요?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은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나와요. 바로 이 음부의 열쇠, 바로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시고 또 큰 쇠사슬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천사에게만 주신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국 열쇠. 천사에게는 음부의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티 입고 계신 거 그게 에?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지원 형제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티를 만드셨나 봐. 예, 아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계시록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예, 이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신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예,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승리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우리 각 선교팀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죠. 그 일을 우리가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키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키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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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도 뭐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죠. 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권능으로, 그 열쇠로, 또 그 권능으로 우리가 여름에 가는 곳곳마다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영혼과 그 가정에 뒤덮여 있는 모든 어둠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원수마귀에게 묶였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한 빛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탄의 종말과 더불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믿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그동안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미혹하고 죽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예. 우리 복싱에서도 보면 엄청 막 얻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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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뿌아! 별론가요? 예. 마지막에 빡!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감금이 되고 이 땅의 교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4절부터 6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함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 바로 순교자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우리 4절에서 살아서는 정확히 말하면 살아나서, 살아나서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냥 왕노릇이 아니에요. 내가 왕노릇 하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기서 왕노릇은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써붙여 놓으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집에 가서 이거 써붙여 놓으세요. 안 믿는 부모님의 집에 가서도 써붙여 놓으세요. 써붙여 놓으세요. 그거 스티커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이 간사님, 우리 이번에 팔았던 거. 예? 아메림노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를 위한 거 말고 전도용으로도 하나 앞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메시지가.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차에 다른 거 막 God is love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차 뒤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우리들일 것이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절정은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그 부활이 딱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악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만 말씀하지 않고요,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마지막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죠. 또 사도행전 24장 15절 뒤에도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왜 있는 것일까? 그 부활은 왜 있는 것일까? 왜 있을까요? 그야말로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해요.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고통스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좋은 부활, 나쁜 부활. 둘째 부활은 좋은 부활, 나쁜 부활. 나쁜 부활이에요. 이것이 13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고요, 또 둘째 사망입니다. 곧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지옥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왕노릇 한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야말로 왕노릇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이런 정치적 통치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왕노릇은 하나님의 왕노릇이죠. 우리의 왕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부여받았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이제 실패했던 그 사명을 이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제는 영원히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후반절에도 다시 보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되지 않고요, 뭐라고 앞에 첨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일환으로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 저절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잡히는 게 있어요. 그죠? 무언가 확 잡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막 힘으로 무언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반역의 세력을 제압하고 죄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노릇은 사실 이미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이미 시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왕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왕자의 영, 공주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고 우리 삶에 그로 인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또 형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편 말씀,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시편 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교독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예. 오늘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이요, 시편 1편 말씀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 그럽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은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일명 백보좌 심판 들어보셨죠? 흰보좌, 여기서는 흰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백보좌 심판대 앞에 모든 이들이 이제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악인의 부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로써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 백보좌 심판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우리 2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진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죠. 그런데 계시록 이 20장 11절은요, 그 땅과 하늘의 마지막이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심판, 우리 각 사람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시간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책이라고 나오죠. 각 사람의 행적이 기록된 행위책들일 것입니다. 행위책.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한 책이 있으니 뭐라고 하냐,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적혀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때요? 살 것이고, 그죠? 그러지 못한 자는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앞에 17장부터 시작된 심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17,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을 먼저 심판을 하셨고요, 이제 세상 체제가 멸망된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을 불못에 던지심으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생명책과 그들의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14절에도 보니까 그때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진짜로 끝났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아예 안 나와요, 이제는.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사는 데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20장 말씀을 전천년설에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일명 중간 단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무천년설은 뭐라 그랬어요? 재림과 함께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한 시대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도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천년 동안, 천년일지 뭘지는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대본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전천년, 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일까? 왜 천년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천년왕국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사탄을 불못에 던지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끌어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천년왕국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 있죠. 이 에덴 동산의 회복과 대칭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제가 이 계시록 초두에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대칭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실패한,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통치 구현을 역사 가운데 다시 이루는데 이 천년왕국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의 회복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간 단계로 에덴의 회복에 해당되는 천년왕국을 허락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여러 면에서 에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에덴 동산과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탄도 무적행에 갇혀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죠. 이 에덴과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지만은 이 천년 왕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 속 특별한 시대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역사적 장면. 저는요 천국도 기대가 되지만 오늘 이 천년 왕국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대표 신학자인 조지 레드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 같은 신학자예요. 저도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요. 이분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간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원의 완성이 아니라 재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역사적 단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역사적 단계다. 그러니까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다. 천국의 예비 단계다. 천국의 또는 준비 단계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결론만 중요하게 여기고 결론에만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는 과정이 있고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심판하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또 의미가 있었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그리고 때가 임박해지면서 각각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또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계시하시는 이유는 더더욱 있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준비 과정입니다. 천년 왕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천년 왕국의 준비 과정입니다. 네.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노릇하는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준비 과정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천국이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마냥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졌고 이미 왕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이미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권세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상의 관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점과 그 권세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